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이제 앞으로 5장, 6장 계속 보겠지만 4장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삶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부르셨고 우리의 삶은 이제 심령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더욱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더욱 새사람을 입으며 교제를 나누어 예수님께로 자라가라. 이것이 우리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이해할 때에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알려주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그저 개인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시작도 끝도 이유도 목적도 동기도 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 닮은 아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인데 그것도 나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거예요. 한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이고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내주하시고 각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며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삶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우리의 뜻도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겠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와 같은 뜻을 가진 아들로 같은 열망을 가지고 심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지초로서 우리가 어떠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 자라가야 하는지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알려주셨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도 야 이거 다 좋은 소리다 이렇게 되는 소리일까요 아닐까요? 세상에서도 거짓 버리고 정직하게 말하라. 분을 품어도 너무 악한 분을 품 화를 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에게 선행을 좀 베풀고 더러운 말 입에 담지 말고 덕을 세워주는 말.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닮은 새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증거할 때에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에 예수님께로 자라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 알려주시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체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무슨 뜻이에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중단해 하시는 걸까요? 왜 이 말씀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알려주실 때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현실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현실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고 슬프시게 하는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어지시나요?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 안에 오늘 하루도 죄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가득했는데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가? 거하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다 깨끗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복된 현실이 있다는 것부터 믿어야 한다는 거죠. 비록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영원한 현실이 있다는 것부터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의의 공로로서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하고 거룩하게 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은 아직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참 현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인치셨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고 완성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현실부터 알고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의 모든 삶이 바로 이 복된 현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저 하나님 계명 잘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고 교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들로 마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도 하나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며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 하나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며 이 땅에서 죽기까지 사셨던 하나님의 참아들 예수님의 삶을 살고 천국에 속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말에든지 일에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뜻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삶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앞에서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아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면 나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내 형제들, 형제 자매들 안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각 성도가 성령님과의 교제에서 문제가 생기면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맺어진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과의 교제에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우리 지체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느냐?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을 내리시느냐?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여겨주시는지 어떠한 교제를 나눠주시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친자식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도 하지만 슬프게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그 마음이 아프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바치셨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죄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같은 마음을 예수님도 품으시고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완성해 가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마다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걸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로 아니 예수님 자신의 몸과 같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되고 놀라운 현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몸의 이 지체를 생각해 보세요.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도 하고요, 슬프게도 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나를 근심하게도 합니다. 자녀니까 나와 한몸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시는 분이고요. 근심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아프시게도 하는 분입니다.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저 복음의 지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거기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로 부르신 자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은 없어요. 오늘도 그걸 확인시켜 주세요. 그 뒷부분이 그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들들로 사랑하실지라도 슬퍼하십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슬퍼하실까요? 우리 부모가 자식의 방탕한 삶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의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라니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안 살면 또 뭐 잘못했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이것을 이루어가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녀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자들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모든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도록 더욱 심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죄가 그저 나에게 나쁜 어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저 벌받을까봐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거듭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며 죄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지신 근심과 슬픔과 아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거역하는 자식들을 향해 갖는 마음도 칼로 찌르듯 못을 박듯 아프지만 그런데 그때에도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더 나아가 우리 죄인들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 자신을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토록 아프시고 슬프시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를 버리셔야 했던 아버지의 슬픔, 그 버림을 당하셔야 했던 아들의 슬픔. 왜? 왜 하나님이 그 슬픔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마음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에서 좀 자라가게 해달라. 그 마음을 좀 알려달라.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과 같은 참아들로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함께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밝게 알려주셨는데 이 마음을 아는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는 열망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체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관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도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죄에서 또 돌이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나를 바라보며 비참하고 불쌍하게 여기며 하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누구의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하물며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내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어디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엄마가 슬퍼서 울면 가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에 너무 관심이 없이 살지 않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길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에베소서 4장에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기쁨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을 향해 가지셨던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과 기쁨 속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는데 언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함께 한몸된 것에서 자라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이를 때 그게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스바냐서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 같은 죄인을 아들로 품에 안으시려고 참아들은 바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품에 안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를 실제로 품에 안으시고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면 우리도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기독교는 그때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삶에 참 기쁨이 없죠. 어떤 기쁨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근심하게 하면서 행복할 수 있나요? 우리가 부모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 나는 기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살면서 우리가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만약 우리가 이 부르심에서 떠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더욱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심써 돌이켜 행하며 살아가라. 예수님도 함께 하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려고 십자가 고난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보다 심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열심을 내고 주신 분량의 은사와 은혜를 따라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히 낮아져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30절 뒷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를 덧붙여 주십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고 해서 한번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다시 심판으로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한번 부어지신 이후에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슬퍼하실지라도. 그러니 더욱 큰 사랑이죠. 이 현실은 구약의 현실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악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성령님이 떠나셨고요. 결국 심판에 이른 것을 보여줘요. 예전약의 현실이죠. 이사야서 6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어 친히 그들을 치셨나니. 구약에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을 때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성령님이 오히려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까지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은 없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가 무너지거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에 부어진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마지막 날까지 우리 구원을 인치시고 우리가 무르게 될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성령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천국 영광에 다 이를 거고요.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에 다 이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날을 바라보고 이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분명히 구속의 날, 천국 영광에 이르는 날,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될 날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 안에 새해를 시작하신 성령님이 영광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비록 우리 죄로 인해 또 절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을지라도 아니면 이 세상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또 눈물 짓고 아프고 슬픈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더욱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이 한 구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곧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거예요. 성령님이 인치셨고요. 우리가 물을 천국 기업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이제 다 우리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도 하는 거고요, 기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에서 떠나 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이로써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실 때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이 살았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뜻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더욱 복음 말씀의 은혜로 우리들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심으로 이 삶을 더욱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들로 더욱 자라가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